오늘 주신 본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을 7절로 한번 정했는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주 전부터 광고한 대로 우리 빅토리 한인회 계시는 우리 신현철 목사님 현재 우리 노회 노회장이십니다. 또 오늘 오후 5시에 또 노회 행사가 있어서 또 빅토리아에서 나오셨고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 방문입니다. 제가 노회에 있으면서 우리 신현철 목사님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립서비스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분인데 오늘 신현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눠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목이 질그릇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갖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회 안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우리 최동수 목사님은 제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입니다. 만나면 늘 배울 게 있고 또 도전이 있기 때문에 노회 잠깐 만나더라도 오늘 어떤 좋은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제가 더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데 뭐 초대해 주실 기회가 별로 없어서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최근에 그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인간을 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인간에 대하여 양가적인 태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한 긍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완전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팔 민 하 아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팔이라고 하는 게 from the dust라는 뜻이고 민이라고 하는 것은 of, 그 다음에 하 아담 하면 the groun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땅에 있는 먼지로부터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면 비슷한 표현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인간을 만든 재료가 사실은 흙도 아니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최고의 극찬을 하는 그런 말씀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시편 8편 말씀인데요. 시편 8편 5절 말씀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 have made the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nd crowned them with glory and honor. 제가 볼 때 NIV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the angels라고 하는 번역을 어디서부터냐면 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엘로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그 천사라는 번역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최근의 번역을 찾아보면 하나님이라는 번역으로 다시 옮겨 번역을 했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줄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건 러 네페스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ing being이라고 human being을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떤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인간에 대한 양쪽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dust, 먼지, 보잘것없는 존재, 흙.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존재.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죠. 한편에는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질그릇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땅의 먼지 같은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보배라는 단어도 기록되어져 있죠. 질그릇과 보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질그릇을 그냥 택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일까? 그러면 사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저 아무 그릇 중에 질그릇 하나를 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함의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영어로 번역하면 jars of cla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헬라어 부문을 찾아보면 오스트르키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질그릇이라는 한국말도 진흙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질흙 그릇 이렇게 바뀌다가 질그릇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오스트르키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말 그대로 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 이게 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나중에는 이게 벽돌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스퀴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용기,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말 그대로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나타내죠. 그런데 진흙그릇, 질그릇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묻어나는 겁니다. 묻어나는 그릇이 진흙그릇, 질그릇입니다. 묻어나고 스며드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꽃을 참 좋아해서 제가 사택에서 살았는데 사택 옥상에다가 화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작은 정원을 꾸며 놨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사임하고 제가 미국으로 부목사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한 뭐 화분 수가 수천 개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어나운스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제 송별 파티를 하느라고 저 혼자 식당 딱 도착해서 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사택 옥상에 올라가서 전부 다 화분을 두 개, 세 개씩 막 들고 차에다 실어놓고 오시느라고 늦게 오셨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진흙으로 만든 토기 화분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화분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요. 습도 조절도 잘 되고 다른 유약을 발라놓은 이런 화분들은 생명체를 담아두기에 썩 좋지 않은 그런 그릇이죠. 물을 주면 물이 배어가는 그 흔적이 아주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화분들이죠. 질그릇이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며드는 속성 때문에 생긴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33절에 보면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그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스며들어서 그 질그릇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레위기 15장 12절 말씀해 보면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시 물로 씻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이게 스며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같이 부정해지는데 나무 그릇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나무 그릇은 부정한 것이 떨어져도 그것을 닦아내고 닦아내면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출병자의 부정함이 질그릇에 닿았을 때 그 유출병자의 부정함이 질그릇으로 스며들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가 닿으면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드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부정한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부정함이 스며드는 것이죠. 자, 질그릇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이제 보배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한국 사람 특별히 보배, 보물 이런 걸 연상하게 되면 어떤 걸 떠올리냐면 뭔가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보배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 그게 아마 그 물질적인 무엇인가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빛이 보배일까? 어떻게 보배가 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이 바로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구원과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빛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질그릇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는 것이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생명의 빛이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질그릇은 더 이상 과거의 질그릇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빛이 질그릇 속에 비춰지니까 그 질그릇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질그릇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쉽게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은혜 받기도 쉽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훨씬 더 잘 되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오염되는 만큼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 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 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빛나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8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포도즙을 만들 때 이거를 눌러서 짜내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압박, 압력,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우겨쌈, 압력, 스트레스를 받아도 not crushed. 이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엄청난 압력을 주는데 그 압력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답답한 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건 전쟁 상황을 나타냅니다. 사방이 다 포위됐어요. 전쟁을 치르는 용사가 사방이 다 포위됐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방이 이렇게 포위되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요즘 단테의 신곡을 다시 열심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탈리어나 뭐 라틴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으로 언어를 하시는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지옥편 이제 한 중간 정도를 보고 있는 중인데 단테 신곡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단테가 지옥 문 앞에 보면 모뉴멘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Abandon all hope, yet who enter here. 이 문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단테가 이야기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었냐면 변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옥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은 남들이 다 희망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박해, 영적인 고난을 특히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는다.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In times of trouble, God is with u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소극적으로 버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다. Destroy, kill.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특히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겨쌈을 당하면 쉽게 깨져버렸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고 거꾸로 지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질그릇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서 그 질그릇을 변화시켰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과정, 이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난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똑같이 밟는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파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음행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뽑아보라고 하면 아마도 당시 헬레니즘 철학에서 영향받은 어떤 이원론적인 사상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육체의 삶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삶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이원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육체로 저지른 일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생각하니까 막 살아버린 것이죠.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건 똑같은데 영혼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의 삶을 점점 억압하고 분리시키고 제거해야 한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이들은 육체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순수한 영혼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은 무의미했어요. 무가치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무엇인가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한편에는 질그릇이지만 다른 한편에는 보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다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요, 흙에 불과합니다. 만약 보배만 있다면, 그 보배를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이 없다면 그것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보배로운 주님의 빛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중요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질그릇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꽤 탁월한 사람이고 내가 꽤 능력 있고 내가 무한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 존재의 실존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신 분,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보배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질그릇,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제가 빅토리아에서 밴쿠버로 가끔 왔다 갔다 할 때 페리를 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광경을 보게 되니까 딱 배를 타면 내려서 밖에 딱 이렇게 둘러보는 게 습관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너무 많이 페리를 타고 왔다 갔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차에서 문 조금 열어놓고 그냥 차 안에서만 머물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라도 빅토리아를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녁 석양이 질 때 페리를 한번 타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시나 8시 페리를 타면 아마 그 정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해가 지는 석양에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황홀한 그와 같은 장면이죠. 하늘도 붉어지고 바다도 붉어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배들도 붉은 색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붉은 색깔이 함께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해가 떨어지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긴 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잘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